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것들이 정확히 잘 밝혀져 있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앞뒤를 살펴보아도 누가 저자다라고 기록해 두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보낸다라고도 분명히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신비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억지로 추정해서 알 수가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 신자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를 대체로 측정할 때 1세기의 문서들, 유대교나 기독교의 문서들을 분석하는 사람 연대를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한 가지가 그 내용 중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참고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대 측정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언급되었으면 대체로 기록된 것이 AD 70년 이후라고 보고 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연대 측정의 한 방법인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대체로 기록 연대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 이전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AD 70년 이전의 유대교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성전 제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또 여러 유대인 학자들이 흩어져 분산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과거 성경 말씀을 비롯한 이 문서들을 편집하고 수집해서 새로운 유대교의 부흥 시기를 만들어 나갈 만큼 굉장히 자신감 있었고 활발하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던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굉장한 중흥과 성장 또는 부흥을 제2의 중흥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해 가고 있을 그 지점에 가장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위험한 요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출발했고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안에서 출발했지만 그 세력을 이방세계로까지 확장해 가면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공동체 특히 회당을 중심한 유대인 공동체와 전도자들 사이에 계속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충돌이 생기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시든지 기독교 문제,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유대교의 방침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핍박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회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회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유대교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 우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굉장한 지도자도 있고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말씀도 있고 예루살렘에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오랜 전통도 있고 또 그 세력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전 세계적으로 잘 이끌어갈 만큼 힘이 강하고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내세우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과 지금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회유하기도 해서 굉장히 그 시기에 많은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흔들리는 유대인 신자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잡고 든든하게 이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여러 제도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인가,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인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에서는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예 차라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이 높은 것만큼 큰 차이 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 신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하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는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한 가지 비유는 모세가 집을 지은 사람이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과 같다. 또 모세가 그 집의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면 예수님은 그 주인의 아들과 같다. 그런 비유를 듭니다. 집 지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집 주인만큼 훌륭한 것은 아니죠. 종이 아무리 충성해도 아들만큼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모세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시다, 이 점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자,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을 만나서 당신 생각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은 10중 8구 망설이지 않고 모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존재이죠. 애굽에서의 그들을 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중보자여 선지자이기도 했고 탁월한 능력으로 광다 공동체를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영도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 민족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가 모세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 모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로 자랑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 집의 종으로 충성했던 사람과 그 집의 주인임에 동시에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이 3장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핍박에도 잘 견뎌내고 유혹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견고하게 해서 이 믿음 가운데서 머물라 하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 13절 이하 말씀에는 처음 믿음을 시작했다가 유혹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것의 위험성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탈해서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모세가 인도하던 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됐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결론 내려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출발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 신자들 중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데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한다면 그것은 광야 생활 중에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굳게 서서 믿음 잘 지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하나님 집의 사환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고 핍박이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서 믿음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시작했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전차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따르는 믿음의 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